예, 느헤미야기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유다인들의 명단이 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의 재건 소식을 듣고, 아, 살아볼,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다시 세워주고 성벽도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 살아볼만하겠구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희망을 강하게 주는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모든 일이 마술처럼 일어나는 듯이 보입니다만, 느헤미야기는 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 유럽의 그 근대 역사에서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오니즘을 주창하면서, 유다이즘을 주창하면서 이 자신들의 원래 땅을 찾자라고 했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습니다만 이 지도층의 엄청난 노력으로 야금야금 먹어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조금씩, 자신들의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 땅을 조금씩 찾아 들어갔고, 물론 뭐 지금의 모양에는 논란의 여지가 뭐 대단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유다인들의 어떤 꾸준한 그 포기하지 않은 노력들은 뭐 귀감이 될 만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원동력과 기초 모델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이 바벨론 유배우에 바로 이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가 바로 근대 이후에 그 땅을 찾는 유다인들의 롤모델이 바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바벨론 유배우의 느헤미야와 에즈라기의 연장선이 바로 근대 이스라엘을 만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춘 이 유다이즘은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현대 유다인들에게도 민족적인 희망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유다인들이 그 땅을 잃고 나서 가장 유다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체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적으로도 나눠집니다만 그 구조로도 충분히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을 다루는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에 속하고 1인칭 나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8장에서 13장까지는 계약의 쇄신을 다룹니다. 이때는 1인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복구되어도 사람들이 쇄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당을 지어놨는데 기도하러 오지 않고 미사가 없다면 성당이라는 거는 뭐 건물 자체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팔려 나가서 뭐 클럽으로 쓰이든 식당으로 쓰이든 관공서가 되든 뭐 그거는 그냥 다른 쓰임이 되는 다른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세워놓은 그 건물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성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혼종혼에 대해서 에즈라보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더, 둘 다 사실 단호합니다. 단호한데 느헤미야가 좀 더 거칩니다. 왜냐면 에즈라는 사실고 느헤미야가 행정가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에즈라는 공동체에서 유다 남자와 혼인한 이방 여자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느헤미야는 유다 여자들과 혼인한 이방 남자들까지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즈라 느헤미야에게 신학적인 관점은 정리해보건대 세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성전의 건립,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복구, 그 외곽 성곽을 이제 완전히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쇄신, 이 세 가지는 서로 이렇게 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 뭐 성전과 도성을 아무리 완벽하게 회복하더라도 진정한 내적 쇄신을 이루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정체성을 잃고 이 민족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약간 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성전의 건립과 도성의 복구와 더불어서 그 옛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네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시나의 계약을 회복하고 백성을 쇄신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만, 그 모세의 전반적인 율법을 고루고루 적용했다기보다는 그 취사 선택한 모양이 보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해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니까요. 그런 모세 율법의 전반적인 것들 가운데서 그 제일 앞에 뽑아 세운 것이 혼종혼의 금지다. 이방인과의 혼인계약 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이만큼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배 이후에 돌아와서 에즈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제계 저자들이 그렇게 어떤 순수 열동, 민족성, 민족적인 종교성 안에서의 민족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아직 느헤미야가 바빌론 제국에 있습니다. 1장 3절.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사리를 모면하고 그 지방의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방이 유배가 해배가 된 이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그 첫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직분을 거기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이행을 하다가 먼저 돌아간 유다인들의 고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손 동족에게서 고향의 실상을 듣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 비유를 든다면 이집트의 지상이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자기 가족의 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해 듣는 장면과 흡사해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 이집트의 지상 요셉과 느헤미야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자, 2장 1절에서 10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장 1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자, 이집트에서 창세기 요셉이 그랬고 탈출기의 모세가 그랬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술 시중 담당이라고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그 파라오의 중요한 그 신하 두 명이 잡혀 들어오죠. 술 시중 담당이랑 빵을 만드는 빵 시중 담당이랑 두 명 잡혀와 가지고 둘 중에 누가 살아남습니까? 빵 시중 담당이 아마 죽죠, 그죠? 술 시중 담당이 살아남고,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과도 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자기 백성의 위기상을 알고 돌아간 백성들이 제대로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그 자기 백성과 손을 잡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투쟁하려고 그 바빌론에서의 자신의 삶을 포기를 하려고 하죠. 8절. 또 왕실 숙직이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채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언뜻 보기에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바로 이 도시 안전을 꾀하고 유다인 집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뭐 일단은 그 아무리 종교적인 성전도 중요합니다만 그 어떤 바깥의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 때 또 종교적인 것도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거의 둘 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을 다시 뭉치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그래서 외적 재건과 내적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1절에서 4장 17절.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 과정. 자,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의 큰 차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에즈라기는 예루살렘의 복구를 성전 복구를 중심으로 그리는 방면에, 그러니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즈라기에서도 성전 복구하고 성벽을 복구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도 복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의 복구를 성벽 복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에즈라기든 느헤미야기든 예루살렘의 복구는 성벽과 성전의 복구가 연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아마도 이 성전을 먼저 복구하고 그 다음으로 성벽을 재건한 듯한데요. 그리고 성전 복구는 느헤미야기 6장 15절 보면은 52일 만인 엘룰 달 25세 날에 끝났다라고 합니다만, 에즈라기에서 성전 복구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뀌면서까지 그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성벽을 복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성전은 거진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성전 복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책의 신학적인 성격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에즈라기는 사제 에즈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성전 복구의 중심을 두는 반면에, 느헤미야기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의 관점에 맞춰서 성벽 복구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잘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인지 에즈라가 먼저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빨리 복구한 다음에 성전을 복구했을 수도 있고, 또 성전을 좀 천천히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성벽을 복구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성서의 흐름상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 그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의 배치는 시간순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신학적인 우선순위에서 그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9절, 느헤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욕심 없는 느헤미야를 보여줍니다. 유배를 마치고 귀향을 했는데 유다인들의 처지는 더 가혹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압박입니다. 4절,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저 계란 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는 현물로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돈으로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단지 농작물 내가지고 그 세금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택도 없는 가격에 뭐 밭과 포도원까지 땅까지 막 민족들에게서 이렇게 갈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동족이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동족을 수탈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다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대로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단지 땅만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녀들 아니면 자기 가족들까지 노예로 파는 거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포들을 그 딴 이민족들에게 사왔는데 니들이 다시 동포들이 다시 너희들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포들을 팔아먹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아주 광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유다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지은 유다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그는 더욱더 철저한 모범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